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쳐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말씀이 그리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참으로 기쁨이 되는 그 약속을 오늘 이 자리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실 때 겸손히 시중드는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야 당연하지요. 오늘이 이사야서 요 부분을 나누는 마지막 본문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사야서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제가 의도한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까지 포로로 끌려간 백성을 위로해서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는 회복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갈 만하게 하나님께 범죄한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 그것의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그 섹션에 본문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사야서 시작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구절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펼치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슬프다 범죄한 민족이요, 소와 나귀도 자기 아비를 알아보는 법인데 이 백성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버리는구나. 그러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처가 가득하고 싸매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장에 가면 이사야를 불러서 내가 누구를 불러서 이 백성에게 내 마음을 전하라고 보낼까. 이사야가 손을 드니까 입술을 정하게 하셔서 백성에게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시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공의와 구원으로 평강으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법궤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같이 마음을 찢으시며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벌을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배나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과 공의와 평강이 임할 것이고 너희를 징벌한 것 같은 그 강하고 펴신 팔로 온순한 양을 품에 안는 목자처럼 너희를 안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과연 이루시기 위해서 페르시아라는 아직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지도 않은 큰 나라의 왕 고레스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셔서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으니 그 마음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그 범죄함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직접 아시는 여호와의 의로운 종,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끝에 하나님이 그 결론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 네 가지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라. 악을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찾아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계사를 움직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마음을 찢으시고 그 많은 종들을 보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죄의 길을 떠나고 악한 생각을 버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기까지 일해오신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자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형제자매가 함께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결정체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자기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늘 맞을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지금이 만날 만한 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찾아도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러니까 막 아무리 불러도 멀리 있어서 못 들으면 부르는 목소리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막 찾아다녀도, 만나고 싶어도 만나주지 않으면 그게 헛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이 만날 만한 때이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만날 수 있다고. 부르면 들으시게, 들으시도록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헛되지 않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계획이 다 있으시니까, 그 계획을 틀림없이 이루시니까. 우리 예수님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의 속생각과는 다르게 거짓말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고 허황한 말이 아니고 뜬구름 잡는 저기 어딘가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에 없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온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클라이막스요, 결정체요, 마지막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결코 헛되지 않고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병이 다 낫지는 않을지라도, 로또 맞아 대박은 안 맞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어떤 로또의 대박보다도 대박의 대박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온전히 화목하게 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이 만날 만한 때이고 지금이 가까이 계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다 이루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그를 찾고 가까이 계신 것을 알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라 하는 얘기는 원래 자리로 오라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으로 만족했어요. 원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근데 돌아오라 하는 거는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떠났으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redeem,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되찾는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 것이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목마릅니다.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값 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를 사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목마릅니다. 가야 합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를, 고백록을 소개해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마음에 큰 구멍이 생겨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가 이방을 떠나는 것,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헤매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방랑자이고 고향을 찾는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고백했잖아요. 원래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목마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기회입니다. 고난 중에 목말라 힘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죠. 병들었을 때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때 우리 심령의 진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라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낫기를 기도해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도 실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심령의 깊은 부르짖음은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해달라고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 불러달라고, 다시 받아달라고,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복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시편 57편 읽었는데요.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서 하나님께 피하겠다. 재앙이 지나가도록 잘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앙에 화를 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여 하나님을 찾다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서 화를 면한 것보다 로또 대박 맞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기회를 얻은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하고 서로 누가 잘했고 못했고 미움과 갈라짐이 덮은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 목마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갈급함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될 기회인 줄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 말하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고난 중에 목말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하려고 진리를 탐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고 참되고 좋은 사랑을 간구하고 주기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들과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예술과 참으로 복된 관계,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그런 노력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목마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사람의 모든 진리와 사랑과 아름다움에 관한 그런 갈급함과 추구는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발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N.T. 라이트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고 최근에 어떤 신약학자는 그런 사랑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은 또 사랑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옛적에 어디선가 들었던 그 사랑의 음성, 옛적에 교제하던 그분의 그 음성에 희미하고 먼 메아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 진리와 사랑과 아름다운 것 같은 고상한 일이든지 질병과 고난과 답답함 같은 그런 낮은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그 고상한 것의 추구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고난 중에 복이 되는 것인데 고난 중에 절망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거나 고상한 것을 추구하다가 이것으로 됐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 되겠습니까? 요즘에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출애굽기 6장, 7장을 거쳐서 읽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 두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을 다 알고 보고 이제 내가 구원하겠다. 모세를 불러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라고 보내십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땅에 드리겠다는 그 희망찬 메시지를 전합니다. 처음에는 듣는 것 같더니 모세가 바로왕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간데 그러냐, 니네가 게을러서 그렇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노역이 심해지고 고생이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가 이렇게 나한테 와서 헛된 소리를 해서 너네 고생이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이 너무 심해서 고생이 너무 극심해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데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 출애굽기 6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얼마나 희망을 잠깐 품는 것 같았다가 다시 실망했으면 희망을 가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소망되는 말, 긍정적인 말 막 해가지고 마음이 들떴다가 가라앉으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불쌍하죠. 우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데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인데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인데 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기도 두려운 거예요. 안 들어줄까 봐. 바라기도 어려운 거예요. 안 될까 봐.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절망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던 분이에요. 거기서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 분이에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라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라도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의 말씀에 귀를 닫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깨어지는지 아세요? 언제나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불쌍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예요. 바로는 높아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도 그냥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 애굽 나라의 왕 바로는 신으로 취급을 받고 세상을 다스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재앙을 임하게 했을 때라도 숨쉴 여지만 있으면 마음을 다시 강박하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참 불쌍한 겁니다. 그것도 너무 오늘 봉헌기도 할 때 잠언 30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이걸 허락해 주세요. 하나는 헛된 말과 거짓을 내게서 멀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세요. 너무 부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부여함보다도 가난함보다도 더 세고 놀랍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 때에도 내 생각으로 계산이 안 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나가 못 믿을 때에는 누군가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줄 형제가 자매가 우리 옆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형제가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든든하고 걱정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높으신 줄 알고 하나님은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예비하신 줄로 알고 거룩한 목마름을 의에 굶주린 그 거룩한 목마름을 가난한 심령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높으시고 아무리 낮은 골짜기에 있는 사람도 그 높은 곳에 계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하감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내려다보시고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 보고 너는 왜 여전히 거기에 있냐고 판단할 수 있지만 골짜기에 있는 사람은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 보고 왜 돕지 않느냐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산꼭대기나 골짜기나 구분 없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골짜기에 있는 사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산꼭대기 든든한 곳 가진 것이 있을 때에는 연약한 형제들을 도울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골짜기에 잠시 머무를 때에도 끝이 아닌 줄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높아도 그것으로 하늘까지 닿을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낮아도 그게 사람의 인생의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하나님께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은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럴 때 특별히 악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죄 많이 지은 사람을 지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비교적 깨끗하니까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저것들 때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있으나 골짜기에 있으나 비교적 하나님의 은혜로 잘 태어나고 교육을 받아서 선하게 큰 잘못 안 하고 살아갈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기생충이란 영화를 보니까 저 부자들이 특별히 착한 게 아니라 부자기 때문에 착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큰 범죄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냥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도둑질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게 하시니까 큰 범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그 시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끼리 비교해서 하나님이 비교적 은혜로 비교적 선하게 살고 하신 것을 살게 하신 것을 자랑으로 공로로 삼는데 그거 뭐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안 해도 구원받을 것, 의롭게 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말씀의 뜻은 그것입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간 것처럼 천국을 나의 공로로 의로움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참된 복을 만날 수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에요. 불쌍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골짜기에 있어도 하늘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이 땅을 덮는 것처럼 무조건 완전히 크고 넓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서 이래서야 용서를 받겠나, 이래서야 기뻐하시겠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받아주시겠나 하는 우리의 생각을 단번에 없애버리시고 하늘 같은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먼가 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연약하고 못날수록 더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기를. 동과 서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반대잖아요. 방향이 반대잖아요. 동쪽과 서쪽이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그 말씀이, 죄된 길과 악을 버리자 하는 말씀이 얼마나 진실된 말씀입니까? 우리는 회개해라고 하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 괴롭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죄가 드러나니까 열심히 선하게 살아야지 자꾸 죄를 드러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느냐고. 사람끼리는 그래요. 사람끼리는 우리는 선하게 살고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스러운 모습을 꾸미려고 애쓰고 선한 모습을 쌓으려고 애쓰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게 감춰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있는 그대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우리의 형편없는 것이 드러나도 예수의 보혈로 양털같이 희게 됨을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같이 높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아래에서 우리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면 슬프고 연약해지고 부끄러울 것만 같지만 그것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과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 된 것처럼 그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과 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때로 어리석은 말로 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자고 그럴 때 너무 싫어하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제가 잘났다고 뭐 여러분 죄인이라고 뭐 이것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받아주시니까, 얼마든지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담대히 나가자고 제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말하는 말인 줄로 너그럽게 양해를 하시고, 그럴 때에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뱉었던 말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할 만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보면 부끄러울 만한 것이 있는지 살피고 성령님 보여달라고, 빛을 비춰달라고 부탁하고 생각나게 하시면 즉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서기를 결심합시다. 그게 진짜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데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정도 준비 안 하고 돌아오라고 하시겠어요? 너네 죄인이라고 지적만 하고 우리 슬픔 가운데 있게 놔두시려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가 은혜의 통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높다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소출이 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가시나무가 없어지고, 우리 심령의 불의한 것이 사라지고, 우리 심령의 쓴 뿌리가 없어지고, 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문이 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심령의 경작을 받고 기름진 농토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애써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애써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머물러 있으면,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평생 사모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고 지나가면서 우리의 구석구석을 적시면서 열매 맺고 가시나무를 없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나올 것이고 평강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들도 너희 앞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고 들의 모든 나무가 막 박수를 칠 것이다. 이렇게 멋진 표현을 하시잖아요. 첫 번째로는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얘기예요. 나온다고 하니까. 이사야서에서 나온다는 말은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포로에서 풀려난다는 말이에요.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올 때 산들은 노래하고 나무는 박수 칠 거라고 막 그럽니다. 그게 이제 비유적인 게 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잖아요. 큰 은혜를 입었을 때 막 이 하늘도 나를 위해 노래하는 것 같고 뭐 새들도 나를 위해 노래하는 것 같다고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차 타고 톨게이트를 지나가는데 톨게이트에 내가 낼 돈이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기에 막힌 게 아니라, 길이 막힌 게 아니라 뭐 몇십 원 안 되지만 그걸 내서 이게 열린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신학교 가면서 태펜지 브릿지를 가을에 이렇게 건너가는데 저편에 막 단풍이 막 이렇게 들었는데요. 저 허드슨강 저편에 단풍이 들었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종되기 위해서 훈련받으러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을 허락하셨구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것이 내 진심이 되게 하셨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하늘과 땅이 온 세상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강물 파도가 일어나서 막 박수 쳐주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산들이 노래하고 나무가 박수칠 거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기쁨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진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온 피조세계도 산과 나무도 온 피조물들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썩어짐과 죄악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늘과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는데,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늘과 땅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도 이민영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온전히 회복할 것인지 숨죽여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고 악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온 우주의 운명이 걸려있는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고 숨죽여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천 피스나 되는 퍼즐 피스를 다 맞춰놓고 한 가지가 없어서 찾고 있는데 그 한 가지를 딱 맞췄을 때 완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고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려는 그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믿을 것인지, 하나님이 오셔서 인자가 오셔서 모든 불의한 것을 바로잡고 모든 억울한 것을 풀어줄 텐데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금을 찾는 것처럼 은을 찾는 것처럼 사모하며 부르는지, 하늘과 땅도 산과 나무도 바다와 강물도 기다리고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가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아름다운 이름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고 든든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고 두려울 줄 알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생각과 길이라도 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이 만날 때이고 지금이 가까이 계신 때라고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어그러진 무릎을 펴주시옵소서. 낙망한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만족도 권력도 부요함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부요함과 기쁨에 비하면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우리날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자,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이 찾을 만한 때이고 오늘이 가까이 계신 때라면 이 기회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을 알고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그 기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